라디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유엔 총회 고위급 토의가 진행되는 뉴욕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회담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조만간 미북 비핵화 실무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에 열리기 때문에 관련 사안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리비아 모델 언급은 실책이라고 수차례 강조하고 북한에 대해 새로운 방법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 측은 김명길 수석대표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법을 환영한다며 실무협상에 낙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실무협상에서 북한 측이 요구해온 상응 조치들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강경화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안전보장 문제나 제재 해제 문제 등 모든 것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는 것이 미국 측의 기본 입장이라고 어제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말했습니다.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고위 장국자들이 수차례 공언했지만 제재 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실현된 뒤에 가능하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강 장관이 제재 해제에 열린 자세를 거론한 것에 대해 미 당국의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오늘 회담에서는 양국 동맹 관련 사안도 폭넓게 다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강조해온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가 쟁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이 거듭 우려와 실망을 밝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전망입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번 주 유엔 총회에서 걸프 지역 평화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오늘 테헤란에서 미국 뉴욕으로 출국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대표단 구성원 상당수의 비자를 내주지 않는 등 이란의 유엔 총회 합류를 꺼리고 있다며 미국인들이 이란을 참가시킬 의사가 없을 때 우리는 고집스럽게 유엔에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유엔 총회에 참가해 다양한 수준에서 대화하는 것이 이란에게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특히 이번 유엔 총회에서 걸프 일대 평화에 관한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평화는 호르무즈 평화 노력으로 불리는 국가 간 연합이고 영문 약자로는 호프, 희망이라고 로하니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영내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걸프 일대의 모든 해안 국가들을 이 연합체에 초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각국이 위구르족 송환 여부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뉴욕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 외무장관들과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정부가 자국민을 제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의 신장 지역 탄압 정책은 테러에 관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의 문화와 신앙을 말살하는 시도를 진행 중이라며 모든 나라가 위구르족을 송환하라는 중국 정부의 요구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슬람 소수민족인 위구르인들이 모여 사는 신장 자치구에서 대규모 집단 수용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엔 등은 경험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 시설이 이슬람 신앙을 버리고 공산당에 충성을 맹세할 것을 요구하는 강제 교육 캠프라고 파악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슬람 극렬 테러분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직업교육기관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수용과는 별개로 중국 당국은 외국 거주 위구르족의 귀국을 독려하는 한편 해당 국가의 송환 협조를 요청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정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휴스턴 NRG 경기당 연단에 모디 총리와 나란히 올라 완전히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가장 훌륭하고 충직한 친구 중 하나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텍사스에 와서 기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모인 약 5만 명은 대부분 인도계 미국인들로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향해 여러분과 미국인으로 함께하는 것이 진심으로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디 총리는 정상 간의 우정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사를 이어갔습니다. 주말 동안 홍콩에서 16주째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면서 폭력 사태를 빚었습니다. 홍콩 북부의 대형 상가인 뉴타운 플라자 등지에서는 시위대가 중국 본토 기업의 영업점을 공격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에 세 번째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기조연설에서도 북한을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지난 수십 년간 북한과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His country has tremendous potential. He knows that. But our country has been playing around for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북한 건설 노동자들이 외화 벌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VOA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언제부터 오셨어요?
금방 왔습니다.
아, 언제 얼마 안 되셨어요? 네. 평양에서? 네.
내일 북한 지역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3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유엔 총회에 세 번째로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기조연설에도 북한을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는 유엔 회원국의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독립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무모한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이어간다면 미국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선택이 없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용기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치른 후 트럼프 대통령의 어조가 1년 새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기조연설에서도 북한이 또 언급될지, 언급된다면 어떤 식으로 언급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법을 기반으로 한 국제 제도상에서 미국이 리더십을 이어갈 것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연설에서 북한이 언급될 것인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회원국의 주권과 독립성, 특히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의 주권과 독립성을 미국이 지지해야 할 것임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조연설에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동맹국들의 안보 책임과 비용 분담과 관련해 언급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앞선 23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26일엔 국제 핵무기 전면 폐기의 날을 맞아 유엔 총회에 참석한 각국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핵무기에 반대해 한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거듭 강조하면서도 지난 수십 년간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용만 당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주 백악관에서 오토 원비어의 가족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면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을 석방하기 위한 조치가 더 빨리 이뤄져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best thing that's happened to this country is the fact that at least for 3 years, the fact that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 think that's a positive.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지난 3년간 미국에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은 내가 김정은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그것은 아주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잠재력을 칭찬하면서도 북한이 과거 수십 년간 미국을 이용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His country has tremendous potential. He knows that. But our country has been playing around for 50 years and getting nothing.
And we have a relationship.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고 김 위원장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미국은 지난 50년간 북한에게 이용만 당하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해결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면서도 오랫동안 북한의 핵실험이 없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Might work out or might not work out. I'm not saying it will. But in the meantime, he hasn't been testing any nuclear. You've had no nuclear tests since for a long time.
김 위원장이 일부 단거리 미사일들을 발사하긴 했지만 이는 다른 모든 나라들도 하는 것이라며 자신은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회담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미국인 인질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인질 문제 담당 특사로 재직할 당시 자신과 함께 인질들의 귀환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토요일 백악관에서 오토 원비어 가족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정부가 원비어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더 신속히 움직였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People should have moved faster. Should have moved faster. He was there for a long time. In the case of Otto, it was
원비어가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원비어는 지난 2016년 북한에서 체포된 뒤 17개월 만에 혼수 상태로 풀려나 미국에 돌아온 지 6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23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를 언급했습니다.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특히 제재 완화와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북한의 조건이 거론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 대학 연구원은 제재 완화와 관련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현 상태에서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I don't think there's any particular significance to, you know, opening the door to the resumption of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 스스로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부소장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고 이는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 과정에 관여할 수 없는 한국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핵심 의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just don't think Trump seems moon at this point a factor in his dealings with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김정은 위원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또한 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의 만남을 성사시켰지만 미북 정상 간 만남이 이어진 현 상황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불필요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역시 마찬가지라는 게 매닝 선임연구원의 주장입니다. 특히 체제 안전 보장의 일환인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 이는 비핵화 협상이 진행된 뒤 4자 회담을 통해 논의될 수 있는데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4-party talks for a peace treaty, which would be linked to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한편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의제 외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광범위한 미한 동맹 의제가 다뤄질 전망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대형 농장을 건립한 서아프리카 나라 세네갈에서 북한 건설 노동자들이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VOA 취재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만수대 창작사는 이름을 바꾼 채 버젓이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세네갈의 북한 해외 노동자 실태를 함자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아프리카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 도심. 7명의 아시아인들이 아침 시간 허름한 단층 건물 앞에 모여 어디론가 떠날 준비로 분주합니다. 일부는 담배를 피우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식자재로 보이는 계란과 채소 등을 작은 트럭에 옮겨 싣는 사람도 목격됐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가슴에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로 보이는 배지가 달려있어 이들이 북한 국적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뷰어의 취재 결과 이들은 실제로 북한 출신 해외 노동자들, 단체로 숙소 생활을 하며 매일 아침마다 건설 현장에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출근 채비를 마친 노동자 7명이 트럭에 올랐습니다. 3명이 탈 수 있는 뒷자리에는 5명이 뒤엉켜 탔습니다. 뷰어의 취재진은 이들을 뒤따라갔습니다. 약 1시간 뒤 도착한 곳은 세네갈 최대 식품회사로 알려진 파티센의 한 공장 부지, 공장 바깥 도로변에서 작업 중인 북한 노동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노동자도 평양 출신임을 확인했습니다.
언제부터 오셨어요?
금방 왔습니다.
아, 언제 얼마 안 되셨어요? 네. 평양에서? 고향에서? 네. 아직 가족들은 안 그리세요?
이렇습니다.
뷰오이는 세네갈 현지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출입국 기록과 여권 사본을 입수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의 이름은 여권 속 정보와 동일했고 숙소에서 포착된 사람들도 여권 속 사진과 동일 인물임이 확인됐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 소속입니다. 그러나 BOA가 입수한 서류에 따르면 이들을 관리하는 회사는 2017년 6월부터 코르만 컨스트럭션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류에는 코르만의 책임자가 최모 씨로 나와 있는데 최 씨는 현재 출국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코르만에 소속된 북한 노동자는 약 30명입니다. 이들은 소규모 단위로 나뉘어 파티센 내 건설 현장 두세 곳과 다른 도시의 주택 건설 현장 등에 투입된 상태입니다. BOA가 최초 목격한 숙소는 여러 숙소 중 한 곳으로 나머지 노동자들은 각자 파견된 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네갈은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가 48m에 달하는 아프리카 르네상스 동상을 제작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해외 노동자를 통한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이 초대형 동상 건립을 주요 사례로 제시해왔습니다. 미 재무부는 2016년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이듬해 8월 유엔 안보리도 이 회사를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세네갈 정부는 지난해 초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에서 만수대가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는데 실제로는 이름을 바꾼 뒤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 겁니다. 안보리는 북한 해외 만수대 창작사를 제재 명단에 올린 것과 별도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호를 통해 각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에서 운영 중인 북한의 합작 사업체 등을 모두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결의 내용대로라면 새 이름으로 운영되는 세네갈 내 북한의 사업체 역시 폐업 처리됐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세네갈에서 돈벌이를 하는 것도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BOA 취재 결과 북한 노동자는 약 30명, 이 중 8명은 입국 시점이 올해인데 이는 안보리 결의 2371호와 2375호의 조치에 어긋납니다. 안보리는 2017년 8월 각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노동자의 숫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했고 다음 달인 9월엔 기존 노동자의 노동허가증 갱신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입국한 노동자들의 여권을 살펴보면 발급 일자가 대부분 올해 4월입니다. 새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한 건데 새로운 노동자를 받지 못하게 한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또 가장 마지막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해외에 체류 중인 모든 북한 노동자들이 올해 12월까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들 노동자들이 입국 몇 개월 만에 되돌아갈지도 의문입니다. 기존에 있던 노동자들도 상당수는 이미 돌아갔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네갈 정부는 외국인의 노동 허가증을 매년 갱신하도록 돼 있는데 2016년 이후에 입국한 노동자들은 2018년 이후 새로운 노동 허가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현재 세네갈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역시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알라스테어 모건 조정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전문가 패널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세네갈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과 이들이 다양한 이름으로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패널이 최근 발표한 중간 보고서에도 북한 노동자 파견을 포함해 북한의 제재 기관들이 해외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하도록 요구되며 우리는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전 세계 다른 나라 정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BOA는 이번 사안에 대한 세네갈 정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 직접 세네갈 외무부로 찾아갔지만 담당자를 만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This is something very totally new that you're getting involved. I'm not informed of this situation. You should not
세네갈 외무부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처음 듣는 말이라며 연락처를 남겨달라 말했지만 이후 세네갈 외무부는 BOA에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네, 내일은 북한 노동자들의 세네갈 현지 외화벌이 실태 2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언급한 새로운 방식이 단계적 비핵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비핵화를 잘게 쪼개는 대신 중간에서 절충점을 찾는 방식을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언급한 새로운 방식은 미국의 대북 접근법의 유연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U.S. is not waiting for the total dismantlement, not waiting for the end itself. But it's prepared to move accordingly, simultaneously as North Korea moves forward.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20일 VOA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나 비핵화 최종 단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앞으로 나아가면 미국도 동시에 그럴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원하며 과거와 같은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과거에 얼마나 서툴게 해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쩌면 새로운 방식이 매우 좋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주장했다는 보도를 흥미롭게 읽어보았다고 말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이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의 첫 단계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협상을 통한 양측의 입장 조율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최종 목표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소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새로운 방식은 두세 개 단계로 나눠진 비핵화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 sweet spot between that step by step and a single overall deal. And that's really taking some larger
이어 한꺼번에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는 빅딜 방식과 여러 단계로 쪼개진 비핵화 방법의 중간 단계가 있으며 여기서 유연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 이후 비핵화를 하기 원하지만 미국은 비핵화, 신뢰 구축, 관계 개선의 순서를 밟고 싶어 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관계 개선을 위해 연락사무소 개설 등 외교적 접촉을 넓힐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고 북한은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맥스웰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빠르게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새로운 방식 언급에 반응한 것은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미국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Step by step is clearly a part of what the North Koreans have wanted for some time.
단계적 비핵화는 북한이 오랫동안 원하던 것이라며 여기에는 제재 완화가 포함될 것이라고 베넷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 카드를 또다시 내놓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며 미국은 북한의 핵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핵무기 한계 반출을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구체적 비핵화 단계들은 실무 협상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지만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는 없다는 것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선신보가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을 환영하면서도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라는 불안정 요소가 남아있다고 밝힌 데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 간 균열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Trump from his advisors because they believe that Trump is the one who will make the deal that's favorable.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의 보좌관들로부터 떼어내려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이론 합의를 할 것이지만 볼튼 전 보좌관과 폼페오 장관 같은 사람들은 그런 나쁜 합의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북한의 믿음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은 미국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인사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시를 내리는 듯한 태도는 미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최근 경매에 붙여진 미국이 억류한 선박 YG 어네스토가 매각됐다고 미 연방 마셜국이 밝혔습니다.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김동식 목사의 가족들은 YG 어네스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함자 기자입니다.
북한 선박 YG 어네스토가 최종 매각됐습니다. 미 연방 마셜국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오후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연방 마셜국은 억류 선박인 YG 어네스토에 대한 비공개 경매를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했으며 낙찰자가 선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매각 절차가 이달 12일에 완료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마셜국은 비공개 경매의 낙찰 금액이나 구매자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낙찰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압류 북한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연방 마셜국은 지난 7월 YG 어네스토의 경매 사실을 공고하면서 입찰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판매 조건도 현 위치에서 현 상태대로라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YG 어네스토는 지난해 4월 북한 남포항에서 실은 석탄 26,500톤, 약 299만 달러치를 운송하다 같은 달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습니다. 이후 미 검찰은 올해 5월 YG 어네스토에 대한 공식 몰수 소송을 제기한 뒤 이 선박을 미국령 사모아의 파고파고항으로 예인했습니다. 미 법원은 YG 어네스토를 최종 판결 이전에 매각하게 해달라는 미 검찰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번 경매가 진행됐었습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YG 어네스토가 노후한 선박이지만 고철값으로 15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아들 김한 씨와 남동생 김용식 씨가 YG 어네스토를 상대로 법적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김 씨 등은 19일 YG 어네스토 압류 소송에 대한 청구서를 미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김 씨 등은 청구서에서 지난 2015년 4월 미 연방법원이 북한 측에 약 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이번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올해 7월 23일 미 연방법원이 김 씨 측에 북한 측 자산에 대한 배상금 집행을 허가했다는 문건도 첨부해 이번 법적 절차에 대한 적법성도 강조했습니다. 당초 오토 원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는 이 선박에 대한 유일한 소유권 청구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YG 어네스토에 대한 청구 시한 마감일을 7월 10일로 정했는데 원비어 씨 부부는 시한 마감일을 약 일주일 앞둔 7월 3일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또한 원비어 씨 부부가 유일한 청구인이란 사실을 법원에 확인했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서 마감일을 약 두 달 넘겨 제출한 김 씨 측이 이번 청구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을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김동식 목사는 지난 2000년 1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됐다 이듬해 평양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김 목사의 아들인 김한 씨 등 유족들은 2009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패소와 항소심 등을 거쳐 2015년 북한이 약 3억 3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주민에 대한 건강권을 보호하려면 인권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고 시나 폴슨 유엔인권 서울사무소장이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북한 정권을 규탄하고 북한의 심각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시나 폴슨 유엔 인권 서울 사무소장은 북한의 건강권을 포함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인권 중심적 이행이 기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urvey for example that was issued last year that there are issues relating to discrimination such as three times as many children being stunted in Yangang province than in Pyongyang for example. Discrimination related to
폴슨 소장은 23일 유엔이 지정한 지속가능개발 목표 주간을 맞아 북한 인권정보센터가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해 종합지표 조사에 따르면 북한 동북지역 양강도에 거주하는 아동은 평양 거주 아동보다 성장지연을 겪을 확률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분과 성별, 나이, 출신지역에 따라 확연히 나타나는 북한 내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장애인과 여성, 특히 수감자 등 가장 취약한 계층에 도달해 더 이상의 차별과 취약성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폴슨 소장은 이어 효과적인 대북 지원과 북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북한의 국가 통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유엔과 인권단체, 사회기구 간의 파트너십을 활성화해 북한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건강권 침해를 비롯한 심각한 국제인권법 위반을 근절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폴슨 소장은 열악한 구금시설 실태를 예로 들며 시설 내 부족한 의료 행위로 구금자들이 숨진 사례에 대한 탈북자들의 증언이 넘쳐난다고 말했습니다.
Addressing health problems like tuberculosis or other communicable diseases is very difficult if we are not also addressing the health situation within prisons. It's not only communicable diseases, by the way, it's also adequate sanitation.
구금시설 내 결핵과 감염병에 대한 대처 실패는 이전이나 현재 수감자와 접촉한 사람들 역시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3조항인 건강권 달성을 위한 노력을 약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임순희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위원도 북한 인권 발생 사건의 절반이 구금시설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인권 실태 조사의 60%가 사실은 구금시설에서 일어난 인권 피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북한 인권의 절반 이상이 해결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전 북한 소아과 의사 출신 김지은 한의원장은 건강권은 인권의 기본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건강권은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장은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북한의 다재내성 결핵 환자는 매년 5천 명씩 발생하고 있다며 결핵을 비롯한 북한 전염병 문제는 한국, 더 나아가 국제보건의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북한 자체 내 보건 의료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유지시키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 의료 시스템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체계 자체는. 다만 그 시스템이 최근 몇십 년 동안 많이 어려워지면서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해서 지금 점점 어려워지긴 하지만 그걸 그 사람들이 자체 능력으로 그걸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외부적인 지원이 좀 있으면 어떨까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북한 의료 실태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 등 국제사회와의 의료기술과 정보 공유 등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북한 보건 의료 분야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원장의 주장입니다. 앞서 북한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은 2015년 9월 열린 제70차 유엔 회의에서 빈곤과 기아 퇴치, 성평등 달성, 교육과 일자리 제공, 기후변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등 모두 17개의 공동 목표를 담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이 17개 목표를 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가 각국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해마다 발간하는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이행 현황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기준 한국은 인덱스에 포함된 161개국 가운데 18위를 기록했지만 북한은 순위 표기에 필요한 최소 데이터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해 순위 평가마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에서 큰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탈북민 엄마와 아들의 사망 사건이 알려진 지 두 달여 만에 이들에 대한 시민 애도장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탈북민 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사과와 조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말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모자를 기리는 시민 애도장이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습니다.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두 사람을 보살피지 못해 죽음에 이르게 한 한국 정부가 이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허광일 공동위원장은 이들이 풍요로운 한국에 와서 굶어 죽었지만 통일부 장관이나 서울시장, 관할 관악구청장 등 그 누구도 분향소를 찾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빨리 우리도 이제 한성모자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월호처럼 저희들도 시장사한다, 뭐 시치파리한다 하는 이런 소리를 저희들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통일부가 공정한 입장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빈소에 찾아와서 조문을 표시하고 우리 비대위하고 진행되던 면담을 다시 재개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장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오늘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는데 아침에 통일부 장관 주재 뭐 긴급 회의를 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신호 오는 건 없습니다.
결국 사인 규명과 후속 대응책 등을 놓고 한국 정부와 탈북민 단체 간 견해 차이로 정식 장례식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한국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지낸 김태훈 변호사는 VOA에 시민 애도장으로 장례식을 대체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 모자의 거주지 행정처인 관악구청에서 이들에 대한 무연고 처리 방침을 밝혔고 한국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 측과도 끝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꼭 그렇게 무연고 처리로 꼭 해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어떤 뭐 관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 탈북 모자에 대해서는 탈북민 단체들이 그 장례식을 치러주겠다고 그러니까 비용도 뭐 우리 스스로 자체 부담을 해서 엄숙하게 하겠다 그러는데 구태여 거절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끝내 협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이름을 못 붙이고 이제 애도장으로 했는데 그래서 그건 좀 유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모인 탈북민은 100여 명. 이들이 바라는 것은 한국 정부의 사과와 사인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책 마련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앞서 이달 초 위기에 처한 탈북민 가구를 찾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와 장애인,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등 탈북민 취약세대를 조사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탈북모자 빈소 마련과 관련해선 탈북민 단체와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의 지난 16일 기자설명회입니다.
탈북민 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지금 빈소를 지문 형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가 마무리돼서 고인에 대한 최대한 예우를 갖출 수 있는 빈소가 마련된다면 통일부 장관이 언제든지 가서 빈소를 방문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 단체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추모 그리고 협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각에선 최대한 예우를 갖출 수 있는 빈소가 마련돼야 한다는 통일부 측 입장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연대 김태희 대표입니다.
전혀 꼼짝도 안 하고 조문을 하라 하니까 하는 소리가 빈소를 화려하게 차렸으면 조문을 하겠대요. 우리는 화려한 거 바라질 않아요. 우리는 우리 목소리가 정부에 바로 받아들여지고 죽음을 같이 애도하면서 탈북민들에게 상주 역할을 맡기는 거 그거밖에 바라는 거 없어요. 세월호가 처리됐을 때 찾아가서 애들아 미안하다. 사람이 먼저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되지 않고 정말 제일 밑바닥에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이 지금 와서 조문을 하라 하니까 낮아서 안 오겠다잖아요.
김 대표는 한씨 모자 사망으로 인해 탈북민 사회가 크게 격양돼 있다며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간답게 살 권리를 한국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광일 위원장도 VOA에 탈북민의 권익과 한성옥 모자의 한을 풀어야 한다는 탈북사회 내 공통된 흐름이 조성됐다며 조만간 2차 단체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VOA Washington.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합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출국 전에 미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지난주 영내 안정을 위한 연합체를 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지난주 총선을 치른 이스라엘이 차기 총리 후보 선출 작업에 들어갔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 대해 언급한 내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입니다. 이란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군요.
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23일 미국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에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유엔 총회에서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좀 들여다볼까요?
예, 로하니 대통령은 우선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은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미국이 2015년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하고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등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미국이 절박하다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예, 로하니 대통령은 또 미국은 우리가 유엔 총회 참석하는 하는 것을 꺼리지만 우리는 고집스럽게 가야 한다라면서 유엔 총회에 참가해서 다양한 수준에서 대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로하니 대통령이 또 영내 안정을 위한 보관이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로하니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에서 걸프 지역 평화에 관한 이란 정부의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평화안은 호르무즈 평화 노력으로 영문 약자로는 희망을 뜻하는 이 호프로 명명되는데요.
네.
로하니 대통령은 영내 안보를 제공하고 또 유지하게 될 연합체에 걸프만 일대의 모든 해안 국가들을 초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연합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 이날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니죠?
네. 로하니 대통령이 하루 전인 22일 제39주년 이란 이라크 전 기념일을 맞아서 테헤란에서 열린 군 열병식에 참석해서요. 호르무즈 평화 노력을 유엔에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로하니 대통령은 걸프만 지역에서의 외국 군대 주둔은 중동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구상하고 있는 연합체는 그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연합체에 대한 어떤 대응하는 조처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으로 중요한 원유 수송로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 5월 이후 외국 선박 6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고 또 이란이 영국 국적의 유조선을 억류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연합체를 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영국이 가장 먼저 이 연합체에 동참한다고 밝혔고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18일 자국 석유시설이 공격을 받은 후에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연합체에 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방금 언급된 그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 사건이 지금 중동의 가장 큰 이야기거리죠, 화두죠.
네, 맞습니다. 이 로하니 대통령이 23일 출국 직전에도요, 바로 이 사건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미국과 사우디가 이란 석유시설 공격의 피해를 과장되게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미국하고 사우디에서는 지금 석유시설을 공격한 주체를 이란으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의 석유시설 두 곳이 무인 비행기에 공격을 받았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 공격을 이란의 소행으로 규정했습니다.
네.
사우디 역시 공격에 쓰인 무기의 파편과 공격이 날아온 지역 등을 공개하면서 이란의 공격이 확실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란 쪽에서는 이란 의혹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23일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의 책임이 이란이 있다는데 높은 가능성을 두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 역시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으로 출발했는데요. 존슨 총리는 총회 기간 로하니 대통령과의 회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네. 이 사우디 원유시설 공격 때문에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다시 또 올라가고 있고 유엔 총회에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모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로하니 이란 대통령 회동 여부 가능할까요? 이 부분도 주목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로하니 대통령과 대화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요.
예.
로하니 대통령 역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주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이란 중앙은행에 추가 제재한다고 발표하면서 제재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지금을 보겠습니다. 최근 총선을 치렀는데 이스라엘이 차기 총리 후보 선출 작업에 들어갔네요.
네,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22일과 23일 이틀 일정으로 정당 대표들을 만나서 새 연립정부를 이끌 총리 문제를 논의합니다. 22일 중도파인 청백당과 우파 리쿠드당 또 아랍계 정당 연합인 조인트 리스트 5개 정당의 대표단을 차례로 만난 데 이어서 23일엔 유대주의를 표방하는 토라 유대주의당 등 군소정단 대표단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연정을 구성하는데 대통령이 정당 대표들을 만나야 하는 거군요.
네, 리블린 대통령은요,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총리 후보를 추천받은 뒤에 연정을 안정적으로 구성할 가능성이 가장 큰 당의 대표를 후보로 지명하고 연정 구성권을 줍니다.
네, 네.
총리 후보는 28일 동안 연정을 구성할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만약 그때까지 연정을 구성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기간을 14일 더 연장해 줍니다. 하지만 총리 후보가 총 42일 동안 연정 대통령 구성을 하지 못하면 네. 대통령은 다른 당 대표를 총리 후보로 지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 결과가 그 연정 구성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을 갖고 있다고요?
네, 지난 17일 치러진 총선에서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가 이스라엘 의회 120석 중에 33석을 얻으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
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은 31석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당 모두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서 독자적으로는 정부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간츠 대표가 내가 차기 총리가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아랍계 정당 연합인 조인트 리스트가 간츠 대표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조인트 리스트의 아이만 오데 대표가 22일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에 기고문을 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가 또다시 총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간츠 대표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이어 당의 공식 입장도 나왔습니다. 이 오데 대표는 이후 리블린 대통령을 만나서 조인트 리스트의 최우선 사항이 네타냐후 총리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츠 대표를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랍계 정당 연합이 이렇게 차기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이게 뭐 늘 있었던 일은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아랍계 정당들은 1992년 이후 총리 후보 지명에서 늘 중도 입장을 유지해왔기 때문인데요.
예.
이 조인트 리스트는 이번 총선에서 13석을 얻어서 제3당에 올랐습니다.
예. 그러면 간츠 대표는 필요한 지지를 다 확보를 한 겁니까?
아직 모자란데요. 리브린 대통령의 면담을 통해서 간츠 대표가 확보할 의석은 57석으로 예상되는데요. 총리 지명에 필요한 의석 과반수인 61석에는 아직 모자랍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총 55석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 총선에서 이스라엘 총선에서 약진한 당이 또 있다고요?
네,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전 국방장관의 이스라엘 베이테누당이 이번에 9석을 얻었습니다.
예.
사실 리베르만 전 장관은 앞서 4월 총선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 구성에 실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인데요. 리베르만 전 장관은 초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병역 면제 특혜를 없애자는 요구 조건이 수용되지 않자 연정 참여를 거부했었고요. 결국 네타냐후 총리는 기간 내 연정 구성을 하지 못하고 이달 17일 다시 총선을 치르게 된 겁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화 통화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 문제를 논의했다는 걸 22일 인정했습니다.
예.
하지만 자신은 이와 관련해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통화 논란이 불러진 이 사건이 바로 그 전 국가정보국 감찰실에 들어간 내부 고발이 사달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8월 12일 모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한 관리가 감찰실에 내부 고발을 접수했습니다. 그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외국 정상과 통화하면서 부적절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네. 어떤 약속을 했다는 겁니까?
네, 언론 보도로는 우크라이나 대한 군사 원조 제공 약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조 문제를 빌미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 씨를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이 두 사람의 대화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가 거론된 이유가 뭘까요?
네, 아들 헌터 바이든 씨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회사인 브리스마사 이사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친러시아파였던 이 회사 소유주가 부패 혐의로 조사받고 있었는데요. 바이든 씨가 당시 아버지 조 바이든 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지난 2016년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을 낙마시켰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바이든 전 대통령 부재를 수사하라고 압박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바이든 전 부통령, 지금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논란이 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타격을 주려고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부당하게 압박했다는 비판입니다.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비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일축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텍사스에서 열리는 행사에 가기에 앞서서 기자들에게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지난 7월 25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크라이나 부패 문제도 언급했는데 이 바이든 부자 같은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 부패 문제에 얽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했습니다. 네.
부패 문제는 언급했지만 바이든 부자를 수사하라 이렇게 압박한 적은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가 좋았고 통상적인 대화였으며 잘못된 것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전 부통령 쪽 이번 논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20일 기자들에게 만일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끝이 없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자, 지금 민주당의 하원 법사위원회가 사법방해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논란이 민주당에 또 새로운 공세를 펼칠 구실을 주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민주당 안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소속인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넘지 말아야 할 강을 넘은 것 같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필요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는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 27도, 남포 아침에는 14도, 낮에 27도입니다. 신해주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28도, 중강 강계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4도, 낮 최고 26도, 개성 아침 최저 12도, 낮에 26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12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양강도와 강원도, 함경남북도 지역 해산 지역만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고 나머지는 아주 맑은 날씨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1도, 낮 최고 27도. 계산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24도. 원산 아침에는 14도, 낮 기온은 26도. 청진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24도. 성진 김책 지역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26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흐리거나 구름 많이 끼겠고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9월 23일 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유엔 총회 고위급 토의가 진행되는 뉴욕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회담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조만간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에 열리기 때문에 관련 사안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리비아 모델 언급은 실책이라고 수차례 강조하고 북한에 대해 새로운 방법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 측은 김명길 수석대표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법을 환영한다며 실무협상에 대해 낙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실무협상에서 북한 측이 요구해온 상응 조치들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강경화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안전보장 문제나 제재 해제 문제 등 모든 것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는 것이 미국 측의 기본 입장이라고 어제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말했습니다.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고위 당국자들이 수차례 공언했지만 제재 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실현된 뒤에 가능하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강 장관이 제재 해제에 대해 열린 자세를 거론한 것에 대해 미 당국의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회담에서는 양국 동맹 관련 사안도 폭넓게 다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강조해온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가 쟁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이 거듭 우려와 실망을 밝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전망입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번 주 유엔총회에서 걸프지역 평화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오늘 테헤란에서 미국 뉴욕으로 출국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대표단 구성원 상당수의 비자를 내주지 않는 등 이란의 유엔총회 합류를 꺼리고 있다며 미국인들이 이란을 참가시킬 의사가 없을 때 우리는 고집스럽게 유엔에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유엔총회에 참가해 다양한 수준에서 대화하는 것이 이란에게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특히 이번 유엔총회에서 걸프 일대 평화에 관한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평화는 호르무즈 평화 노력으로 불리는 국가 간 연합체이고 영문 약자로는 호프, 희망이라고 로하니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영내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걸프 일대 모든 해안국들을 이 연합체에 초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각국이 위구르족 송환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뉴욕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 외무장관들과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정부가 자국민을 제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의 신장 지역 탄압 정책은 테러에 관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의 문화와 신앙을 말살하는 시도를 진행 중이라며 모든 나라가 위구르인을 송환하라는 중국 정부의 요구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슬람 소수민족인 위구르인들이 모여 사는 신장 자치구에서 대규모 집단 수용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미국과 유엔 등은 경험자 증언 등을 토대로 이 시설이 이슬람 신앙을 버리고 공산당에 충성을 맹세할 것을 요구하는 강제교육 캠프라고 파악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슬람 극렬 테러 분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직업교육기관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 수용과는 별개로 중국 당국은 외국 거주 위구르족의 귀국을 독려하는 한편 해당 국가의 송환 협조를 요청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와 함께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정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휴스턴 NRG 경기장 연단에 모디 총리와 나란히 올라 완전히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가장 훌륭하고 충직한 친구 중 하나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텍사스에 오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모인 약 5만 명은 대부분 인도계 미국인들로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향해 여러분과 미국인으로 함께하는 것이 진심으로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디 총리는 정상 간의 우정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사를 이어갔습니다. 주말 동안 홍콩에서 16주째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며 폭력 사태를 빚었습니다. 홍콩 북부의 대형 상가인 뉴타운 플라자 등지에서는 시위대가 중국 본토를 기업점의 영업점을 공격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맥심이나 스타벅스를 비롯해 시위대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업체들의 상점에 몰려가 시위대가 반정부 구호를 가게 앞에 적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